오늘은 시편 74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편의 흐름은 우리에게 익숙한 흐름과 조금은 달라서 꼼꼼하게 맥락들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황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 이미지를 먼저 잡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74편 4절을 보시면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은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표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구도가 다른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대적은 주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고 대적은 저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깥의 대적이 우리를 억압하고 바깥의 대적이 우리를 탄압하고 바깥의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나약하니까 우리를 도우셔서 이 구도로 그림을 그렸다면 10편 74편의 구조는 굉장히 독특한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적이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회중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서 뭘 들었습니까?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 깃발이 무엇이 되죠? 표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중 가운데 대적들이 들어와서 표적을 세웠어요. 표적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기준의 용어입니다. 이 표적을 세웠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표적에 반응해 나가는 것이겠죠. 표적이라는 단어가 한번더 나옵니다. 구절에 나오죠.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들도 더 이상 없으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표적을 세웠어요. 근데 우리의 표적, 하나님의 표적은 이 공동체에서 보이지 않으며 사라졌어요. 누구도 사라졌어요. 선지자, 바른 길을 가르치던 사람들도 사라졌어요. 그럼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 시에는 공동체 내부적인 문제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부의 대적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표적을 세웠어요. 악한 표적을 세웠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교회가 교회 아닌 것이 되죠.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닌 것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네. 그래서 그들이 마치 도끼로 살림을 베는 자들 같이, 그렇죠? 여기는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부쉈고 성소를 불살랐다라고 표현하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땅에는 하나님의 회당을 모두 없애겠다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하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들의 겉으로는 이 하나님인 양, 바른 것인 양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혹은 나라는 신앙 공동체로 표현해 봅시다. 우리는 항상 적용을 개인적으로 하니까 내가 좀더 괜찮은 신앙인이었는데 나한테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 양 표적으로 세워지고 바른 은혜의 표적들은 사라져버려서 마치 이게 진짜 참된 신앙인 양내 안의 살림처럼 옛날에 난좀 괜찮은 사람인데 그 괜찮은 모습은 싹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성소도 우리 가운데 성전의 기물도 다 부셔져 버렸는데 나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멸망합니까? 내부의 변화로부터 멸망합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항상 내부의 변화로부터 멸망합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밖에서 누군가를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여기 사람들을 모두에게 막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한 이 10배 숫자를 섞여놓으면 이 기도는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5명이 기도하던 모임이잖아요. 그럼 그 기도에는 살아납니다. 여기 거기에 45명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섞여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5명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교회는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인원이 든다고 부흥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들이 뭘로 망했습니까?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유입으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생기가 사라지고 메말르는 거예요. 유입된 사람들을 이 안쪽 사람들을 가르치면 괜찮겠지만 거룩한 표적에 세워져서 거룩하지 않은 애들을 교화시켜 나가는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다른 표적이 세워져 버리면 그렇죠? 건물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라진 게 그 교회들은 더 부흥하고 있어요. 외부적으로.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우리 내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 속에 회중 속에 그들이 와서 원수들이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웁니다. 그 표적들의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요. 하지만 뭐가 없어요? 진짜 표적이 없죠.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표적이 보이지 않으면 선지자들이 더 이상 없으면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도다. 이게 시인의 현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됐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벌입니까? 74장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표현하는 거죠.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공동체 내부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공동체가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공동체를 공격하시는 거죠. 그렇죠? 얘들 없애 버려야겠구나 이렇게 된. 그 상황이 이 신이 서 있는 상황이. 공동체 하면 또 너무 적용 안 되니까 우리 수요기도 항상 개인으로 갑시다. 여러분이 조금 더 괜찮은 신앙인이었는데 여러분 속에 다른 표적이 들어왔어요. 저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했다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런 표적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를 위해 살고 뭐 하나님과 함께하고 뭐 내가 변화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 이런 건 싹 사라졌어. 그냥 내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도와준 게 표적인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살림처럼 내 안에 있었던 예전 은혜들은 싹 베어졌고요. 예전에 그 표적들은 다 사라졌고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 아니 여기 이제 성소도 지성소도 다 무너졌어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자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교회 이름은 남아있죠. 제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거기 표적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요즘에 내 인생이 잘 풀린다고 얘기하고 마음도 평화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영히 버리려고 하시는 거죠. 본인들은 모르고. 하여튼 풍경이래요. 이 풍경에서 이 시인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요 여러분 한 특별히 유니크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시인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시인이요 하나님을요 정말 집요하게 설득합니다. 모세의 기도와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시인이 처음에 설득하기를 이 시인은 하나님 이 상황에 있어서 뭘 구별해 달라고 시인이 계속 얘기해요. 이 상황에 있어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를 능욕한다라는 걸 구별해 달라는 톤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원수가 주를 비방해요. 그러면 멍청한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좀 구별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왜? 이 멍청한 애들을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으로 다 악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통으로 다 악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우매한 백성을 좀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라는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이 전체를 악으로 규정하지 마시고 일의 자초지종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이 악한 애들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걸 이 우매한 애들이 설득되고 뭔 말인지 몰라고 따라간 거잖아요. 그 사이에 선지자도 없었고 표적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좀 알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에서 얘기하기를 그 하나님의 것이란 표현을 자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라고 표현해요. 주의 얘들이 가난해서 비둘기 같은 애들이라 무슨 뜻이에요? 얘들이 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약한 것들이잖아요 라고 두 번째로 설득하는 거예요. 맨 첫 번째는 얘들이 멍청해서 그랬어요. 우매해서 그랬어요. 좀 그걸 사정을 좀 알아주세요. 두 번째 얘들이 약해서 그런 거 아시죠? 근데 이 약한 애들이 하나님의 약한 애들이니까 하나님의 이 맷비둘기를 듬짐승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난한 자,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거잖아요 라고 이제 얘기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맨 앞에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들이 이 약한 사람들이 누군지 다시 규정하죠. 옛적부터 얻으시고 성령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그렇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고 지멋대로 살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성령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입니다 라고 정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이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설득해 나가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정을 좀 봐주세요. 얘들이 약해서 악해진 거잖아요. 좀 사정을 봐주세요. 하나님 얘들이 약하고 악한 애들인데 하나님의 약하고 악한 애들이잖아요. 하나님 얘들을 원래 아름답게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싹 영원히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하는 게 뭐죠? 마음을 설득하는 게 하나님이요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이런 네 번째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빼앗겨지는 게 원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원통함을 푸세요. 하나님 이대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아니지 약간 이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원통함을 푸십시오. 하나님 원통하시잖아요. 이거 빼앗기시면 얼마나 원통하십니까? 하나님 원통함을 푸세요.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얘들 원래 상태로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네 가지로 집요하게 하나님을 설득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이 시인의 특별한 기도예요. 그럼 이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세 번째 단락이 되겠죠.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왕이신데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며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여러분, 바다를 나누시며 물 가운데 용들을 깨뜨리시며. 왜 굳이 이 비유일까요? 용은 악한 것의 상징, 그 악한 것의 중심 헤드를 표현하죠, 그렇죠? 권력을, 그 중심 지도력을 표현하죠, 그렇죠? 바다는 뭘 표현해요? 혼돈을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혼돈스러워지고 완전히 용에게 돌아간 것 같을지라도, 그렇죠? 이 세상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내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진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가르시고 용의 머리를 깨서서.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됐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 뒤집으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으로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리워야단은 뭐 바다괴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생명체 중에서 그래도 공룡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가장 큰, 가장 압도적인, 그렇죠? 욥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볼 때 우와 할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생명체, 바다 생명체를 잡아다가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고기 덩어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뭘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악한 게 흥황하고 잘못된 게 대단해져서 뭔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라도 그걸 뒤집으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렇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께서는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이것도 반전의 하나님이죠.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칠 수도 있고 흐르는 강물도 마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표현해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전 이것을 제목으로 하고 싶은데 이 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어두운 면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이 하나님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돼 보인다 할지라도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용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때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세상을 다 덮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리워야단이 세상을 붙잡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큰 물이 나서 세상을 휩쓰는 것 같을 때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이세요. 지금 아무 물이 없을 때인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밤도 주의 것이라. 이 시인은 이걸 믿어요. 이 시인이 보기에 지금은 밤이에요. 악한 자들이 공동체로 들어와서 악한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선했던 것들을 다 도끼를 잡는 자가 산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버리듯이 예전의 은혜와 예전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잘라냈고 성소가 무너졌고 기물이 파괴됐고 이제는 이 공동체 안으로 악한 것이 들어와서 선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이 싹 사라진 것처럼 같을 때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싹 사라진 것 같을 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 같을 때 표적도 사라지고 선지자도 사라지고 이게 언제까지 그럴지도 모르게 된 그때 이 밤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이 시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얘들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얘들이 하나님의 약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얘들을 아끼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원통함을 푸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시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겠습니까?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듣지 않으셨으면 이 시인이 여기 이 시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합시다. 첫 번째 세 가지겠죠. 여러분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십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는 요즘 평범한 성도들이 한국교회에서 갖고 있는 시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악이 들어왔고 은혜가 사라졌고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아닌 것처럼 되어서 하나님도 한국교회 반대편에 서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생각을 어떤 태도로 갖고 계십니까? 한국교회는 이래. 한국교회 이 모양이야. 한국교회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예전에 선한 것들은 싹 벌목된 것과 같아. 사실 교회라고도 할 수 없지. 만약에 우리가 악이 들어와서 선한 것들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적인 태도나 냉정한 시각을 유지한다면 그건 이 시인의 시각은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내가 전에 은혜로 왔는데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은혜로운 것들이 싹 사라지고 이렇게 되었지. 내가 한국교회에 그런 시각을 갖게 된다면요, 내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도 그렇게 냉정한, 자책하는, 포기하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 맨 처음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무너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너져 내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그 사실은 맞지만 그 무너진 것들에 대해서 시니컬하게 남의 얘기하듯 비아냥거리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말투였다면 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시인과 다른 태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누구보다 내가 객관적 타자, 한국교회, 뭐 여러분 주변의 조직, 뭐 회사, 한국사회, 가정, 관계, 공동체, 타인, 아, 저 사람은 되게 그랬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라는 시각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면요, 그 시각이 그대로 내 자신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참 일관성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돌아서 내가 무너져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도 자책하고 포기하는 시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74편을 읽으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이 시선과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시인에게 배워서 이렇게 돼버렸어 라는 그런 말투를 내려놓고 뭘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살리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다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은 것도 살려보겠다고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죠? 얘는 가망 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 마른 뼈도 살려보겠다고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건 내가 속한 공동체이건 내가 속한 한국교회라는 집단이건 내가 속한 다른 어떤 사회적 조직이건 내가 속한 어떤 가정이건 간에 내가 거기서 죽이는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살리는 생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됐는데도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지경이 됐는데도 어떻게 고백해요? 얘네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100%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뭘 붙잡아요? 얘들이 약해서 그래요. 잘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원통하지 않으세요? 신이 이걸 붙잡고 뭐 하나님을 붙잡고 이들을 다시 한번 살리는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 이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수요기도에서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살리는 태도로 가지세요. 죽이는 태도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팩트가 아무리 맞아도 그 태도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팩트는 맞아요. 여기도 지들이 잘못해서 지들이 끝장난 거예요. 그렇죠? 팩트는 그래요. 근데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무너져 내렸어도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약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우매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우매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난한 자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언약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기대, 하나님의 소망 있지 않으십니까? 그거 포기하기 원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세요. 내 안에 표적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선지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살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각을 유지하시면 여러분들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 어떤 타인이나 한국교회나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러워하며 조금 더 도전적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맨 마지막 문장은 희망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수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수많은 죄악들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덮고 가지 않겠지만 맨 마지막 문장이 희망으로 끝나야 돼요. 그 맨 마지막 문장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 앞전 문장은 우리 입에서 조심스럽게 내뱉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으로 희망으로 끝나지 않겠다면 뭐 하자는 것입니까? 죽은 자를 비웃자는 것이? 그들 욕하면서 내 우월감을 느끼자는 거예요? 난 나은 사람입니까? 좋은 신앙이세요? 맨 마지막 문장을 희망으로 끝낼 수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나에게 그리고 세상에 적용돼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죽인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 문장으로 마무리합시다. 밤도 주의 것입니다. 그럼 밤에 서 계십니까? 그럼 밤에 서 계십니까? 밤도 주의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밤에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서도 일하십니다. 낮만 주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낮의 세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는데 내가 밤의 세계로 들어와 버려서 하나님과 없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니에요. 밤도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셨건 여러분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건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밤으로 느껴지건 거기서부터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밤도 주의 것입니다. 하면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 앞에 드릴 선함이 없다 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가난한 자입니다 라는 것 하나로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난한 자로 주 앞에 설 때 하나님 이 가난한 자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살리실 것입니다. 채우실 것입니다. 이 신뢰감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을 자신을 살리는 기도로 여러분이 속하는 곳을 살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기도에 익숙해지셨다 신뢰하기 때문에 길게 기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5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 중간에 절대 놓지 마시고 기도는 하는 것이 되거나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잘 된다 잘 되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이 계심을 제가 신뢰하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희망을 찾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기도하시기는 여러분들 개인의 어려운 것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더 깊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분 동안 자유롭게 깊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